오늘 요한복음 강의 12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두 주는 요한복음 3장을 강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다가가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을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일에 이제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 두 주 동안 니고데모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제 첫 부분에서는 니고데모 이야기가 어디에서 끝이 나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21절에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선호 구절 맞아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가 되는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쇠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을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맨 앞에 원래는 왜냐하면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 자신의 독생자,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사랑하신다. 네, 그 말씀과 함께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 영전하는 생명을 얻는 거다. 가장 어렵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이건 대통령 이야기를 했어요.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손에 제가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의 창조자로 믿고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영역이에요? 죽음의 영역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요?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게 믿는 거다. 이런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이야기는 이제 종결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를 믿는 자는 다시 이제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정죄 받는다는 건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그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마련해놓은 영전하는 불에 들어가는 거다. 이거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정죄해서 세상 사람들 다 지옥에 넣으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여러분, 저와 아이들 이렇게 아이들 낳잖아요. 아이들 잘못하잖아요. 죽어라 그러고 진짜 죽으라고 할 때 진짜 죽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매를 드는데 너희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와 같은 정죄를 받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다. 여러분 여기 이름이 나오니까 그래서 예수만 100번 1000번 하면 그러면 무슨 구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격체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뭘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저를 부활시킬 수 있는 권능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나와 함께 영원토록 공동 상속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나와 함께 나누시는 분이라는 그런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죄라는 게 뭐냐? 왜 하나님이 정죄를 하시느냐? 정죄의 근거가 뭐냐? 그게 1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정죄의 근거. 하나님이 정죄를 하시는데 정죄라는 데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 근거는 뭐냐 하면 빛이 이미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세요. 1장에도 가서 보면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빛이 어둠 속에 계속 비치는데 어둠이 그걸 알지 못했다. 근데 침례자 요한이 등장했어요. 뭐하러 등장한 거예요?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등장을 했다. 그렇게 해서 9절에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께서 세상에 오시고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심지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빛이 이 세상에 이미 비춰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는데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반응 안 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 빛이 점점 이렇게 가까이 오면은 어둠이 점점 드러나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아주 흉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자꾸 드러나니까 그게 싫다는 거예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빛이 들어와서 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할 때 예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빛이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왔는데도 그 빛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까운 데 머무르려고 한다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인데 많은 경우 여러분 오히려 악한 사람은 예수님을 좀 믿기가 쉬워요. 본인이 좀 알거든요. 내가 좀 진짜 좀 죄를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면은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좀 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려우냐? 특별히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사는 사람. 그 사람 마음속에 엄청난 교만이 들어있어요. 내가 왜 죄인인가? 도대체 왜 나를 죄인이라 그러느냐? 여러분, 이거 제 말 진짜입니다. 마음이 착하고 이런 사람이 좌익이 되기 쉽고 마음이 착한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 인정 안 해요. 안 합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렇게 생각해서 죽을 때까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야? 나는 괜찮은데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 그러느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면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냥 이 코에서 호흡을 딱 떼 가시면 그럼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혹시 계기가 되시면 아버지든 누구든 임종하는 모습을 한번 가서 이렇게 보세요. 임종이 뭐예요? 호흡에서, 내 코에서 호흡이 딱 떠나는 게 그게 임종이에요. 그럼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어려운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인정해라. 내 코에 호흡을 쥐고 있는 자가 바로 나, 너를 만든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착하다고,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이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말로다가 내가 뭐가 죄를 져서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21절에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 이런 행동, 이거 한 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진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주에 만찬 했잖아요. 했죠? 빵 조각을 먹었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 빵 조각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누가, 어젯밤에 누가 만들어 왔어요. 만들어 왔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거. 그러면 만든 존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만든 존재에 합당한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거를 인정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 교만 때문에 그걸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한 거냐? 그 빛을 보고 그 진리에 반응을 한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있구나. 그분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나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인정을 하고 이거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신뢰한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진리를 행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우리 사람의 힘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의로움, righteousness, 이 의라고 하는 걸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아빠만 믿어라. 그렇죠? 엄마만 믿어라. 애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만 믿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아버지만 믿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습니다 하고 진리에 반응하고 지금 빛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예, 어려운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알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 빛을 정확하게 받고 진리대로 따르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뚜렷한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반드시 망해야 됩니다 하는 쪽으로 세상의 모든 일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일이.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고 우리는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좋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이게 또 망하는 얘기는 또 왜 하시나. 여러분, 이렇게 망해야 저와 여러분이 진짜 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망하고 쇠해야 예수님이 자꾸 저 위로 올라가고 우리 밑으로 점점 떨어지면 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흥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서 보니까 이 일들 뒤에 니고데모하고 다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유대 땅으로 들어갔고 그분은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침례를 주셨는데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애논에서 침례를 주니 이는 거기에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또 그들이 와서 침례를 받으니 이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자, 어떤 일이 생겼냐? 예수님도 유대 땅에서 침례를 주고 침례자 요한도 온 목적이 뭐예요? 회개의 침례를 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침례를 주고 침례자 요한도 침례를 주고 하면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침례자 요한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조금 더 지나서 이제 헤롯에 의해 붙잡혀갖고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죽음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지금 뭐 어떤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에게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회개의 침례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했냐? 나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이 한 일이 나를 따르지 말라 하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회개의 침례를 누구에게 주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데 주는 목적이 나를 따라오라고 주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분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 나는 아니다. 나는 너희가 회개하고 저분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회개의 침례를 주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지 결코 나를 따르지 마라. 자, 이런 가운데 그래도 이 침례자 요한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직 침례자 요한이 죽지 않았으니까 침례자 요한이 계속해서 침례를 주는데 예수님도 침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침례를 준다. 자,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냐. 요한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요한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르단 건너편에 계시던 분,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침례를 주매 보소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로 가나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먼저 가서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하고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하게 하는 그런 관례, 이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다. 우리 마가복음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가서 보니까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와 예수님께 이제 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분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더러운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 먹는 것을 보고 흠을 잡은 거예요. 이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자주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또 다른 많은 것들을 물려받아 지키는데 곧 잔과 단지와 놋그릇과 상을 씻는 거다. 자, 하여튼 유대인들은 하루에 수십 번씩 손도 닦고 뭐 하여튼 열심히 닦아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냐. 구약성경 여러분 가서 보시면은 구약성경에 계시가 된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더러운 것과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백성에게 요구된 게 있어요. 정결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꾸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닦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바리새인들이 구약성경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해라 하자 말라 여기에다가 더해갖고 600여 개의 율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시장에 갔다 돌아와서 이 경우는 닦아야 되고 이 경우는 안 닦아야 되고 뭐 등등해갖고 여러 가지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해석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냐. 요한이 먼저 나타나서 침례를 선포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는데 아,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모이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심지어 요한의 제자들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지금 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지금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요한에게 뭐 불평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침례를 그분에게 줬는데 아, 사람들이 그분에게 쫓아갑니다. 이게 그게 무슨 의미냐? 여기 보면은 요한도 랍비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요한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사람들이 랍비라고 불러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됐는데 랍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의 거를 그대로 전수를 받아갖고 또 그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랍비가 랍비로 이렇게 계속해서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침례자 요한이 와서 침례를 줬는데 아, 글쎄 보니까 누구도 침례를 받아요. 침례자 요한에게.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누가 더 큰 랍비로 보이는 거예요. 아, 침례자 요한이 더 큰 랍비로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더 큰 랍비가 있으니까 작은 랍비가 거기 가서 침례를 받고 그렇게 되면은 랍비가 이제 되는 거니 사람들 눈에 보기에 아니면 최소한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 눈에 보기에는 우리 선생님이 더 큰 랍비인데 아니 우리 선생님한테 침례를 받은 이 사람이 침례를 하니까 거기로 다 몰려가니 와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규칙이 있었냐. 어떤 사람이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랍비가 되면 예의를 지켜야 돼. 그 예의가 뭐냐. 그 랍비로부터 멀리 떨어진 데 가서 그래서 그 랍비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 지역에 가서 랍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 땅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다 침례를 주고 있으니 이 침례자 요한의 이 제자들이 볼 때는 이거는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의가 아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한테 침례를 받았으면 우리 선생님이 지금 침례 주는 본고지가 여기 유대 땅인데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좀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야지 어떻게 여기 와서 제자를 삼느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지금 와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은 예, 성경 안에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민수기 11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하도 백성이 속을 썩이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도저히 이 백성을 이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 장로들 70명을 데리고 저 앞에는 성막을 와라. 그래서 성막으로 데리고 갔더니 옛날에는 대언의 말씀이 모세에게만 직통으로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아,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대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영에 그 70명 중에 가야 될 그 70명이 두 명이 진영에 남아 있었어요. 엘닷과 멜닷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진영에서 막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누가 들었어요? 여호수아의 여호수아. 그렇죠? 모세의 수제자 여호수아가 듣고는 쫓아가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 제발 대원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원은 오직 선생님만 해야지. 아, 이거 70명이 다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 70명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대원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모세를 따르는 사람,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선생님만 좀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만 좀 잘 돼야지. 아니 어떻게 대원의 말씀을 70명이 다 할 수가 있냐. 지금 여기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 선생님이 잘 돼야 되고 우리 선생님이 이 사람에게 침례를 줬으니 예의상 이 사람은 저쪽으로 가고 이 지역은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왜 와서 같은 데서 침례를 줘갖고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몰려가게 그렇게 만드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맥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보다 지도자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일보다 지도자를 더 사랑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알아야 될 거 그게 뭐냐 하면 교회에선 누가 문제를 일으키냐? 반대자가 문제 일으키는 건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따르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걸 잘 파악을 해야 좋은 지도자 목사가 이제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침례자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잖아요. 침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 이게 참 정말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역의 결과 이 사역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그 하나님의 일 때문에 생겨난 어떤 축복과 커다란 그런 부응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경쟁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침례를 받았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여기서 침례를 주든 뭐든 그거 나하고 경쟁할 그런 대상이 아니다. 이 모든 일 일어나는 걸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위대한 사람인가? 이게 위대한 사람.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바울과 바나바도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울파라 그러고 나는 이 아볼로파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치?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말씀을 이렇게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는데 그게 잘하게 하신 분은 나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침례자 요한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 정체를 정확하게 밝히는 거예요.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을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가 되었다. 나는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나는 신랑의 들러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고 많은 영광을 누리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나는 신랑이 아니고 저 사람이 신랑이고 저 사람이 결국 신부를 얻을 거고 나는 신랑의 들러리로서 내 할 일 다 한 거 이것만으로 기뻐한다라고 그거 외치니 그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신랑으로 왔는데 거기 신부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구약시대 사람으로 그 신부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신랑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구약시대에 속한 사람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돼서 결혼하려면 신랑의 들러리가 필요한데 나는 그 들러리로서 그 들러리로서의 그 기쁨을 다 내가 누려온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침례자 요한은 이와 같은 기쁨을 태 속에서부터 누렸어요. 누가복음 1장 44절에 가서 보면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침례자 어머니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방문하니까 벌써 이 안에 있는 태 속에 있는 아기가 기뻐서 뛰놀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침례자 요한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뭐라 그래요? 참빛이 계시네 나는 참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사람이지 나는 참빛이 아니다. 이게 목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영광을 받고 목사가 뭐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면 이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 과도한 칭찬을 합니다. 또 뭐 소개할 때 뭐 훌륭한 뭘 했다 그러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럼 나가서 뭐라 그래요? 저는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 아닙니다 하고 그다음에 얘기를 시작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아닙니다 얘기를 안 하고 그대로 말을 시작하면 그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 어떤 목사가 나온다고 하니까 목사 소개를 했어요. 그냥 과찬의 얘기를 이만큼 해서 한 거예요. 뭐 사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아유 참 과찬의 말씀 감사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를 하든지 뭘 해야 그래야 그게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에헴하고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 그날 설교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 틀렸구나. 사람이 봐도 저건 틀렸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하지 못합니다. 자, 침례자 요한이 지금 신랑과 신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해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았어요. 그 데려다 놓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너 한번 우리 나하고 한번 언약을 한번 맺어보자. 너를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거룩한 민족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으뜸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민족으로 내가 너를 삼으려고 하는데 내가 주는 이 명령에 따라 살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은 그 순간부터 어떤 관계가 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아내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남편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남편을 버리고 딴 신을 섬기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늠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돌아왔다가 또 돌아와서도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와서 섬긴다고 하는데 마음으로 섬긴다고 하는데 실제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 위선의 삶을 유대인들이 1500년 이상 이제 살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드디어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를 취해서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신랑으로 오셨어요. 정혼하러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라 정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정혼하려고 하면 신부의 몸값을 치러야 돼요. 그 몸값을 치렀다면 자기 피로 새 상속 언약을 세우셔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정혼의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신랑이 됐는데 자 그럼 신랑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와 같이 거할 집을 지금 마련한 다음에 다 끝나면 다시 와서 데리고 가서 이제 드디어 정식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동안에는 누가 지금 남아있냐? 신부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인 거예요. 신부.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환히 내다보고 이제 구약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 드디어 신약시대가 열리면 저 어린 양 예수님이 만드는 예수님의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 거기 속한 사람들이 신부인데 나는 거기에 속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구나 나는 신랑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신랑의 정혼하고 하는 그런 일에 옆에서 들러릴 서는 누구예요? 들러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러리를.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신랑이 이제 갔다가 모든 게 다 완성이 돼서 같이 살 집이 마련이 되면 내려오잖아요. 누구를 데리러 내려와요? 신부를 데리러 내려오는 그날이 바로 휴거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날이 바로 휴거받는 날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침례자 요한이 나는 구약시대 성도고 뭐 휴거니 신부니 교회니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참여할 몫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만 내 몫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분이 신랑으로 오시고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시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내 입에 들려주시는데 내가 있는 그대로 다 선포해서 그래서 내 기쁨이 완전하게 충만하게 찼다. 이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목사들이 해야 될 그와 같은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그와 같은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말 중에 하나가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한다. 영어로 가서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must라는 단어 중에서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점점점 increase, 점점점점 커져야 되고 나는 점점점점점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사로 섬기든 집사로 섬기든 무엇으로 섬기든 주방으로 섬기든 주차 봉사로 섬기든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집안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로 아이들을 섬기든 뭐가 됐든 예수님은 점점점 커지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은 점점점 줄어들게 만드는 그 일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반드시 쇠해야 되고 예수님은 반드시 흥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커다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인.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제 자신이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예를 좀 들어야 되는데 뭐 제가 아직 죽지 않고 뭐 해서 제 예를 들 수는 없는 거고 제가 그래서 제가 다닌 펜사쿨라 크리스찬 그 대학의 설립자 홀튼 박사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은 크고 그래서 나는 점점 줄어드는 거다, 그거에 살아있는 예예요. 제가 2016년 7월 29일에 시간도 나나 오전 9시 37분 5초에 쓴 글입니다. 우리 목사 칼럼에 가면 제목이 꿈을 이룬 사람들 혹은 꿈을 이루어주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제가 글을 올렸어요. 이거를 생각을 하고 글을 올린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지난 5월에 한 학생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제게 빌더스 오브 더 드림, 꿈을 이렇게 이루어주는 사람들, 그렇죠? 아니면 꿈을 이룬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라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그 제목을 번역하면 빌더니까, 여러분 집을 짓는 사람이 빌더잖아요. 건축하는 사람, 꿈을 건축하는 사람, 꿈을 이렇게 이루어주는 사람, 아니면 꿈을 이룬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미국 펜사콜라 크리스천 학교 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세우고 발전시킨 홀튼 박사 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을 읽었습니다. 1953년부터 2012년까지 60년 동안 남편의 이름은 알린 홀튼이에요. 1928년생이고 부인의 이름은 베카, 레베카 홀튼이에요. 1929년생이고 이 부부는 말 그대로 무에서, 영어로 얘기하면 스크래치, 무에서 지금의 종합대학, 크리스천 학교 대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대학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침례계 종합대학이며 이 학교가 펴내는 백화북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홈스쿨링 교재예요. 아마 수천만 권이 매해 팔려나가는 그런 책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원동력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게 제 목적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이 이 모든 성취의 근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사랑하고 확신을 가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자, 이들의 출생을 살펴보니 이들은 미미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특별히 그 부인 베카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당시 가장 확고하게 근본주의를 지지하던 밥존스 대학에 들어가 성경에 대한 확신, 소명을 갖고 대학 졸업 후 여러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시에서 크리스천 학교를 설립해서 현시대 최고의 크리스천 스쿨과 교재를 만들어 놓고는 60년 교육사업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다 슈메이커 박사라고, 그때 나이가 49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학교 떠날 때 나이가 한 86세 이렇게 됐는데 49살에 이름이 슈메이커, 예, 신발 만드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 영어 성이 슈메이커가 있어요. 그 슈메이커 박사한테 모든 것을 이임한 뒤 은퇴하고 오레곤주로 이사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플로리다가 여기 있어요. 플로리다에서 가장 먼 데거든요. 여기 오레곤이에요. 아시겠어요? 여기 오레곤이 여기서 한번 가서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간섭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수조짜리 이런 학교를 만들고 홈스쿨링 스쿨을 다 만들고 다 했지만 나는 여기까지 내 사역이고 내 아들도 아니고 그냥 여기 슈메이커한테 다 맡기고 우리 부부는 떠난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책자의 저자인 랜드 박사는 맨 마지막 장 마지막에 아주 귀한 글을 기록하였고 그것이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 내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 번역해서 올립니다. 우리 아이들과 가족 전체가 공유한 글입니다. 알린과 베카의 청지기직은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이제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된 거예요. 제가 여기서 교회 사역을 하든 뭐 성경 사역을 하든 모든 거 하면 다 나중에 다 다른 사람의 것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의 팀으로 그들의 당대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전통적인 크리스찬 교육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냐? 하고자 하는 마음, willingness.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확장해 주시기를 바라는 염원, desire for God to enlarge the vision.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비전을 확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을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성취해냈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긍정적인 자세 그리고 섬김의 흥분, 이거 일을 할 때 흥분함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학교가 말 그대로 무에서 저렇게 커다란 학교가 되고 홈스쿨링 교재가 매 수천만 권이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일을 할 때 한순간 한순간의 기쁨과 그다음에 섬김의 흥분, 여러분 스릴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60년 동안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 수고와 도전과 실망과 이런 거를 피하지 않고 직접 대면하며 뚫고 나갔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맨 끝에 알지도 못하고 뭐 내 친척도 아니고 슈메이커한테 다 맡겨놓고는 그리고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오레곤으로 떠난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도 꿈이 있어요. 제게도. 그래서 거기 쓴 겁니다. 내 꿈은 우리말로 우리말답게 정확하게 번역된 성경을 책으로 그리고 좋은 목소리에 성우를 써서 음성으로 남기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궁극적으로 이 꿈을 이룬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삶을 연장해 주실지 모르지만 나도 누군가의 꿈을 이루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뒤에는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잘하고 열심히 수고한 그런 사람의 것이 될 거예요. 깨끗하게 두고 떠나서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나 자신은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위인의 삶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그날이 오면 나도 은퇴해서 보스턴 테리어같이 얼굴이 뭉툭한 개를 키우며 손자 손녀들 주님께로 인도하다가 주님께 갈 거다. 제가 그렇게 이제 썼어요.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성경에 대한 확신.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 많이 따른다, 뭐 교회가 크다, 그거 여러분 90, 100세까지 갖고 갈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성경에 대한 확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성경 진영 안에 널리 많이 생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샬롬 패스터, 이렇게 이제 제가 기록을 했어요.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흥하면 되는 거예요. 꼭 나를 통해서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다른 사람의 꿈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또 그 꿈을 또 펼쳐나가고 그 사람도 누굴 위해서만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만 일하고 또 누구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만 일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진척이 되고 그 일에 사용이 되던 이런 모든 도구들은 그걸 다 끝을 내고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좋은 특징이고 예수님을 믿는 좋은 리더들의 그런 특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랑 침례교회에서 저와 제 아내가 그와 같은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 예. 네. 자,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럼 무엇하는 분인가? 이 내용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31절에서 36절에 한마디로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이란 말이 요한복음에 50번 나오는데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고 예수님은 진리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해서 진리에 대해 내가 증언한다. 왜 그 증언을 우리가 들어야 되냐? 31절에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목사를 비롯해서 침례자 요한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 땅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땅에 속해 땅의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 소식이 어떤가를 정확히 알려면은 누구에게서 들어야 되냐? 하늘에서 온 증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하늘에서 온 증인. 그래서 예수님이 증인인데 어떤 증인이냐? 땅에서 난 증인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다가 아버지 품속에 같이 계시고 아버지와 늘 상의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시다가 여기 오셔서 그렇죠. 지금 증언을 하니까 하늘나라의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들으려고 하면 그 하늘에서 오신 바로 그분의 증언을 들어야 된다. 32절 33절에 그분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들을 증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는 그 사실, 그 사실에 자기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장을 어떻게 찍어요? 이게 뭐가 있고 그러면 뭐 등본이고 뭐고 있고 아니면 나중에 집을 사고 그러면 이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다 찍는다고 하는 얘기는 동의합니다 할 때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에 있는 모든 내용을 직접 보고 들은 분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렇죠? 들었어요. 듣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진실하시라고 도장을 갖다 찍은 겁니다, 여러분. 도장을 찍었어요. 맞습니까? 그 도장을 찍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34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들만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면 복음서를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원하시면 복음서를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들만 말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신다. 여러분 성령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다 요만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성령님을 무한정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량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한량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나오는 그 은혜의 말 그냥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주시는데 그 말씀이 그걸 다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 다 기록이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을 때 한량 없는 성령님의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풀어주는 이 말씀이 꿀같이 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저와 여러분에 대한 심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 영원한 저주를 주는 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영원토록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3장의 구원 메시지를 지금 종결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라 해야 된다.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맡깁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께 제 영을 맡깁니다. 그러잖아요.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미천한 존재입니다. 내가 뭐 돈이 좀 있고 뭐 힘이 센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내 코에서 호흡을 제거하시면 제가 저 땅속으로 들어가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주인이 되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자세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뉴욕에 가는데 뉴욕에 가려고 그래요. 저 인천공항에 갔어요. 한 사람이 저 비행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다 알기 전에는 절대 탈 수가 없다 그러면 못 갑니다, 여러분. 비행기 티켓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거기 승무원이 지정해 준 좌석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 가서 앉고 12시간 있으면 뉴욕에 도착하는 거예요. 다 몰라도 되는 겁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구원 티켓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구원 티켓이 예수님입니다. 예,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 가지만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자, 그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 새로운 출생은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관계가 돼서 살아있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살아있는 관계가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되는 거다. 두 번째, 그분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가 되니까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해하시겠어요? 살아있는 관계, 그게 어디, 얼만큼 살아있냐? 영존한,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Everlasting.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살아있는 그런 관계가 되고, 그 관계 속에 신랑과 신부가 돼서 영원 무궁토록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분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면 그 진리를 증언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 무슨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냐? 배우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알고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알려고 노력하는 배우는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그래야 이 사람이 진정으로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관계, 예수님 얘기가 나오면 좋다고 그러고 얼굴이 그냥 막 이렇게 미소가 지어진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세 번째 뭐예요? 말씀을 좀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열정이 생기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를 다 흘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옳다 하고 인정해 준 것, 이것이 새로 태어나는 새로운 출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출생받은 사람이 외쳐야 될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셔야 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된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